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미국을 돕고 있다며 앞으로 긴밀히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문 서명식에서 중국은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돕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합의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미국에 아주 큰 도움이 되어 왔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협력 구상과 관련해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에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동맹국인 한국도 전적으로 지지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어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과의 추가 협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협정은 미국 경제와 행정부의 무역 정책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중국은 함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국 노동자와 농민, 가족들에게 경제 정의와 안보의 미래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서한을 낭독하며 이번 협상은 양국이 대화로 이견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화답했습니다. 백악관과 중국 재무부가 발표한 합의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2년간 에너지 540억 달러, 공산품 780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서비스 380억 달러 등 2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리비아를 포함한 중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과 터키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전화로 시리아 사태와 이란 내 시위, 이란의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비아 교전 당사자들 간 휴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터키, 독일, 영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1개국 대표들은 오는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리비아 내전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리비아는 2011년 무아마르 가다피 정권이 무너진 이후 2014년부터 서부를 통치하는 리비아 통합정부와 칼리파 하프타르 리비아 국민군 최고사령관의 동부 군벌 세력으로 분열돼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라크내 이슬람 무장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 제거를 위한 군사 작전을 재개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어제 언론에 이같이 밝히고 이라크군 병력에 대한 훈련 재개를 위한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이전처럼 자주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군과 이라크군의 일부 합동 작전은 이미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와 미국은 앞서 지난 3일 이란군 혁명수비대 쿠두스군의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살된 뒤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라크 의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주둔한 5천여 명의 미군 병력을 철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후임으로 미하일 미슈스틴 국세청장을 지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하원에 미슈스틴 총리 지명인에 대해 동의를 요청했고 하원은 오늘 미슈스틴 총리 임명 동의안을 푸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총리의 사임을 수용하며 자신이 의장인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메드베데프 총리는 어제 모스크바의 모승안이 러시아의 세력 균형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며 자신을 포함한 내각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미국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등의 방식을 통한 북한 개별 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스냅백 방식의 제재 완화와 일부 핵시설 폐기를 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앤디 김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제안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미국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15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 협력 구상과 관련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남북 협력이 미북 대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대북 제재의 일부 면제와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에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동맹국인 한국도 전적으로 지지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전날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 계획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일치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국제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접경 지역 협력, 개별 관광 등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북한과 관련된 노력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일부 면제를 언급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엄격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프랑스의 입장은 지난달 안보리 회의에서 밝힌 입장과 동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11일 미국 주재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의 엄격하고도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계속되고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재 해제나 제재 완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4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에서 최대한 협력관계를 넓혀가면 북미 대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 인정과 관련한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등의 방식을 통한 북한 개별 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지지와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도훈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 부장은 15일 남북협력사업과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을 놓고 미국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의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이날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지금은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북한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금지돼 있는 것이 아니라며 그동안 여러 공조 측면에서 한국이 자제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대북 제재 체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제재의 틀 안에서 여지를 찾아보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 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이 뚜렷해졌습니다. 통일부는 신변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북한 개별 관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변 안전의 주체는 북한 당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김은한 부대변인의 15일 브리핑입니다.
한미 간에 협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 상봉 문제를 북한 개별 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 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금강산 관광을 중심으로 개별 관광을 넓혀가는 게 현실적인 접근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을 필두로 차츰 일반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한다는 의지와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낳으면 주변과 특히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나름대로 지지를 받아야 되고 또 국민들의 지지도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금강산을 중심으로 개별 관광을 하면서 점차 넓혀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북한은 미북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며 줄곧 한국 정부를 비난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내 일각에선 북한이 남측의 개별 관광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산가족이 개별 관광을 통해 북측에 간다고 해도 북한이 모든 지역을 개방하지 않는 만큼 직접 고향을 방문할 가능성이 작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원하는 것은 2008년 이전 수준의 대규모 관광이며 개별 관광은 북한이 기대하는 만큼의 수익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입니다.
호응을 크게 이끌어내려면은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스케일이 아주 큰 이제 관광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재 문제 막히죠. 왜냐하면은 영리 목적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만약 인도적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는 이제 스케일이 워낙 작아지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원하지 않는 거죠.
이런 계획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북한과 사전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측과의 합의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선 여러 불안정성이 있고 신변 안전 확보 또한 어렵다는 겁니다. 한동대 국제학과 박원건 교수는 개별 관광이 본격적인 남북 합작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직접 소통을 통한 물자와 전기 등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유엔 안보리 제재 저촉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금강산을 남북 합작 사업 차원에서 직접 소통을 통해서 가려면 우리 가는 여러 가지 수송, 그러니까 물자가 다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이 북경으로 해갖고 돌아가는 거. 그것까지 미국이 막을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지금은 제재 국면이고 우리가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한국이 여기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엄청난 의구심을 미국한테 주겠죠.
박 교수는 이와 함께 개별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은 결국 북측 지역을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남측의 구상에 북측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미국을 돕고 있다며 앞으로 긴밀히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문 서명식에서 중국은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돕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China is helping us with North Korea. China is helping us with a lot of the things that they can be helping.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합의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미국의 아주 큰 힘이 되어 왔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뒤 중국 대표단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이번 무역 합의 이외의 사안에서도 많은 것들을 우리와 함께 논의해왔으며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교착상태에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스냅백 방식의 제재 완화와 일부 핵시설 폐기를 교환하는 내용의 합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민주당 소속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북 대화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협력사업 진전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기조 변화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전반적 기류와 달리 김 의원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남북 경협 지지를 촉구하며 다소 전향적 입장을 보인 인사로 김창준 전 공화당 하원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의원입니다. 김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은 당초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최근 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셈법 변화를 다시 한번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접근법이 바뀔 것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this has been this kind of hits at a frustration that I've had, which is that you know I support talks with North Korea.
저는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합니다. 한반도 핵무기 위협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의 실패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같은 대표들이 합의 도출을 위해 더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합의 없이 보여 미북 두 정상이 자리를 떠버린 것은 매우 유감이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북한의 신년 메시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곧 재개될까요?
I hope they do. I don't know what to expect. Now, birthday cards and pleasantries don't make up for the fact that there's no.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생일 카드나 의례적인 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이 없다는 사실을 만회하지는 못합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무엇이고 북한에 어떤 제안을 할 의향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협상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익과 한국과의 전략적 관계가 유지되고 향후 단합과 신뢰를 갖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의 방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부와 의회 간 계속되는 불신으로 인해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힘이 합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I'd like to see some lower level steps be engaged upon. There are efforts to try to
하위 단계에서의 관여가 필요합니다. 미군 유해 송환이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노력과 같은 조금 다른 각도의 접근을 통해 북한과 어느 정도 협력하고 마음을 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협력을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부에 요청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북한이 원하는 식의 제재 완화 또는 해제 방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협상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재 완화는 어느 단계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don't know exactly, you know, what all was on the table last time around, but I know that, you know, the for
가장 최근 협상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미 제시됐던 방안인 북한의 일부 핵시설 해체 조치를 대가로 일부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식 이런 합의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노이 회담에서 왜 그렇게 강경한 노선을 취해야 한다고 느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식의 합의는 임시일 뿐입니다. 북한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는 복원 가능합니다. 이런 합의를 한다면 미국과 국제사찰관을 북한에 파견할 수 있게 되고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겁니다. 이런 식의 합의 전략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길 바랍니다. 물론 가치 판단 전 최종 패키지 합의를 봐야겠지만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둬야 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경험했듯이 문을 닫을 경우 상황은 더 악화될 겁니다. 진전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존 볼튼 전 보좌관은 김정은의 신년 위협 대응 방안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 전면 재개와 주한미군 준비태세 점검을 위한 의회 청문회 개최라고 주장했습니다. 적절한 방안입니까?
The quote you read is a great reminder of why I'm so I feel so much better now that John Bolton's not working.
볼튼 전 보좌관이 백악관을 떠나 훨씬 안심됩니다. 북한 문제에 그렇게 늘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떤 것도 만족해하지 않을 겁니다. 더 실용적 접근권을 가진 당국자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북한의 위협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점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북한이 국제적 위상을 올리고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수십 년간 해온 겁니다. 북한이 이런 수법을 쓸 때마다 매번 반응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행동을 보상해서도 안 됩니다. 관여를 위한 올바른 접근법을 찾아야 하는데 역내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동안 미북 정상 간 관여가 많았는데 그런 위대한 리더십 이론은 여기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위협을 우려해야 하는 역내 모든 국가들과의 연합 접근, 다자적 접근을 통한 완전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볼튼 전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미국 우선주의식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엔 미국 혼자 알아서 해야 한다는 미국 유일주의 접근법입니다. 한 예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여를 시도한다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엄청난 금액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며 한국을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한 관계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미한 동맹은 70년 된 동맹으로 아시아에서 미국 전략의 핵심입니다.
북한이 핵 혹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해도 미국의 대응은 불필요할까요? 가능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 mean, some of the options could be resumption of military exercises or sanctions or things of that nature.
그런 경우라면 연합훈련 재개 혹은 제재 부과와 같은 옵션들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이런 유형의 조치로 대응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런 식의 노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술칼이지 야구방망이가 돼선 안 됩니다. 초점이 명확해야 하고 원하는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정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번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느끼며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적 해법은 없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해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의 군사 옵션만큼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면서도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북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남북관계가 미북 대화에 의존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런 기조 변화가 북핵 관련 미한 공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I haven't had the chance to be able to talk to President Moon and his team most recently about where we're at, but I would imagine that
제 생각에 미북 대화의 동력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스스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대북 관여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 충분한 관심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는 당분간 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미국이 북한과 관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다시 관여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한국이 재관여를 위해 스스로 얼마나 멀리 나아갈 의향이 있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
한국이 남북협력사업 등 양국 관계 진전에 먼저 속도를 낼 경우 미국과의 마찰이 우려되진 않나요?
We shouldn't have to feel concerned that that would create that kind of friction, but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you never know.
그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모를 일이긴 합니다. 한국의 5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지 예상하지 못했듯이 행정부의 반응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협력을 위한 양국 간 방안을 찾기 위해 북한과 관여할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운영되고 승인될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기조를 알고 한국이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자고 하길 바랍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5배 인상이라는 미국의 요구에 계속 우려를 표명하셨는데요. 어느 수준의 요구가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First of all, they need to lay out their math for how the Trump administration came up with this.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그 금액을 도출했는지 계산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도 그 세부 내용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모호한 답변만 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가격표에 연연하고 싶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미국은 한국의 부탁을 들어주며 모든 안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많은 당국자들이 한국에 호의를 베푸는 것이니 한국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공통된 이익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위한 전략 지약으로 역내 미국의 최우선 사안들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강력한 관계가 요구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근본적으로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폼페오 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이런 우려를 전했고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폼페오 장관 등 행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They keep talking about it in terms of, you know, fairness of what's right for, you know, the US.
미군과 관련 사안들에 대한 공정성에 관한 것들만 계속 이야기할 뿐입니다. 미한 동맹이라는 파트너십과 주한미군의 의미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은 시기상으로도 이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둔간함을 보여줍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과도한 인상 요구를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의회는 어떻게 행정부에 대한 감독 역할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We definitely are. We're definitely taking our oversight roles very seriously on the Armed Services Committee, which I sit upon.
제가 소속돼 있는 군사위원회도 이 문제에 대한 감독 역할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도 국방장관에게 이런 우려를 제기했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군사위 준비태세 소위팀 전체도 이런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의회의 이런 초당적 우려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와 외교위가 함께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여러 단계에 걸쳐 거의 매일 관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에 관한 전반적인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최근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계정을 폐쇄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제 대상 기관들에 의해 제작되거나 게시된 영상물을 포함한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지난주 북한의 주요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조선의 오늘은 그동안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북한 관영 TV 채널인 조선중앙방송에 뉴스와 영화 등 프로그램, 제품 홍보 영상 등을 매일 활발히 공유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선의 오늘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면 법률 위반 사항이 접수돼 계정이 해지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로 북한의 주요 대외 선전 매체의 모든 계정이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유튜브 대변인은 북한 대외 선전 매체 계정을 폐쇄한 이유를 묻는 VOA 질의에 유튜브는 적용 가능한 모든 제재와 무역 관련 법 규정을 따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규제된 기관들이 제작하거나 게시한 콘텐츠에 관한 조치는 제재와 무역 관련 법 규정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ouTube complies with all applicable sanctions and trade compliance laws, including with respect to content created and uploaded by restricted entities.
유튜브 대변인은 또 계정이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we find that an account violates our terms of service or community guidelines, we disable it.
그러나 유튜브 측은 제재와 무역 관련 법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계정 폐쇄가 및 재무부의 대북 제재와 연관이 있는지를 묻는 VOA 추가 질문에 더 이상 공유할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돼 3차 경고를 받으면 채널이 해지됩니다. 1차와 2차 경고를 받았을 때는 게시물을 각각 1주와 2주 동안 게시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 지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증오성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 그리고 저작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의 계정을 해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조선의 오늘은 지난해에도 계정이 해지된 적이 있습니다. 또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유튜브 계정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차례 폐쇄됐었습니다. 이후 우리민족끼리는 올해 1월 4일부터 비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동영상을 공유했지만 1월 14일을 기점으로 중단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유튜브 동영상을 클릭하면 영상과 연결된 유튜브 계정이 해지됐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대니엘 월츠 국장은 15일 VOA에 유튜브 결정은 미국 정부의 북한 제재 규정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규정은 북한, 그리고 북한 정부나 노동당 혹은 이를 대표하는 자에게 서비스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월츠 국장은 유튜브가 조선의 오늘을 포함한 북한 계정들을 운영하는 것이 북한으로 서비스 수출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계정 운영이 금지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유튜브 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받기 전에는 법률적 근거에 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관련 채널이 매체 검열을 담당하는 선전선동부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는 경우 유튜브는 이 채널의 계정을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유튜브가 미국의 법인인 만큼 이런 제재들은 유튜브가 선전선동부가 통제하는 계정을 포함해 그들의 모든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튜브의 이번 조치로 북한의 주요 대외 선전 매체의 채널은 모두 폐쇄됐지만 우리 민족끼리 조선의 오늘과 같은 대외 선전 매체들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쿠를 통해 동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 선전 매체들은 트위터, 텀블러, 플리커, 핀터레스트,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인 미국 친우 봉사회가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원 물품에 북한 반입을 승인하기까지 무려 8개월이 걸렸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친우봉사회는 다음 달 방북해 정상적인 대북 지원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다니엘 야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올해 대북 지원 활동 계획을 묻는 VOA 질문에 최근 미 재무부로부터 필수적인 농업 관련 물품에 북한 반입을 승인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 정상적인 프로그램 활동을 재개하고 정례적인 모니터링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AFSC가 재무부로부터 승인받은 물품은 플라스틱 모판과 쌀, 옥수수,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품입니다. AFSC는 농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방북단을 꾸려 평양 인근 농장에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작황을 조사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한편 야스퍼 지부장은 일부 반입물자에 대한 미 행정부의 허가 속도가 느린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날씨로 식량 공급망이 방해받는 겨울이 오기 전에 물품을 북한에 반입하려 했지만 신청 후 승인까지 8개월이 걸려 북한 내 협력 농장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을 제때 제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야스퍼 지부장은 미국 관리로부터 유엔 안보리가 대북전 물품에 대한 면제 승인 기간을 5일로 단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했습니다. AFPC는 또 북한 농작물 재배법 교육에 필수적인 플라스틱 모판이 미 행정부의 승인 물품에 포함돼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입 허가가 제때 떨어지지 않아 모판이 필요한 북한의 모내기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북 지원 단체들은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로부터 반입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아도 물품의 출처와 재질에 따라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과 상무부 산하 산업 안보국에 별도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VOA 뉴스 안소희입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가 북한을 또다시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가 15일 발표한 2020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북한이 또다시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 국가로 꼽혔습니다. 북한은 2002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이 단체가 발표하는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세계 최악의 국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즈는 2018년 한국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북한의 외교 활동이 늘었지만 북한 내 종교인에겐 아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이 종교의 자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커리 오픈도어즈 미국 지부 회장은 이날 VOA에 북한에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room for faith. State is God. Why is North Korea at the top of this list? And who is going to speak out on their behalf?
북한에서는 국가가 곧 신이며 외교적 움직임이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줄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커리 회장은 그러면서 왜 북한이 최악의 박해 국가인지 또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누가 목소리를 낼 것인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픈도어즈는 북한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게 발각되면 정치범으로 몰려 수감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저하게 비밀이 지켜지는 상태가 아니면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 신앙 활동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픈도어즈는 북한 내 기독교인이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면서 그중 6만여 명이 단지 성경을 소지하고 있거나 종교에 대해 얘기했다는 이유로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도어즈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정권의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world needs to let North Korea know that we need some transparency on how people are being treated within their country. If they want to be part of the economic system,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 체제 내 일원이 되고 싶다면 북한 주민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인지 국제사회가 투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점을 북한 정권에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커리 회장은 특히 노동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면서 국제 적십자 등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허용하는 게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다음 달 북한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회의와 관련해 참가할 경우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암호화폐 회의 개최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통신은 15일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전문가 패널이 다음 달 북한에서 열리는 평양 돈 세탁과 제재 회피 등을 위한 명백한 암호화폐 토론이 포함되어 있다며 회의 참가는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로그램과 제재 회피에 기여하는 금융거래나 기술 이전, 서비스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지난해 4월에 열린 1차 암호화폐 회의에 참가했던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를 기소한 것을 사례로 들면서 북한 암호화폐 회의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미국 뉴욕주 남부법원 대배심은 북한을 돕기 위해 의도적인 이적 행위를 했다며 이 회의에 참가했던 암호화폐 전문가 그리피스 씨를 기소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지목한 북한 암호화폐 회의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다음 달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평양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 열린 첫 회의에는 세계 각국에서 80개 기관이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미국인들의 참가 신청을 환영하며 여권에는 도장이 찍히지 않아 입국 증거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5일 현재 이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BOA는 회의를 주최하는 것으로 알려진 친북단체인 조선친선협회에 이번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과 움직임에 대한 지적은 최근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 적어도 35차례의 사이버 공격으로 20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크립트 암호화폐 시장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북한의 활동이 눈여겨볼 부분이라며 암호화폐 관련 범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민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도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그룹이 암호화폐 탈취를 위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안보 관련 정부 기관들이 잇따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사이버 침입이 우려되는 심각한 결함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태처럼 북한 해킹 조직이 이를 악용해 해킹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가안보국 NSA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사이버 침입이 우려되는 심각한 결함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NSA는 14일 이런 사실을 즉각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통보해 보안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연방정부와 관련 민간기관에 비상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비상지침에는 모든 기관이 가능한 빨리 보안 패치를 설치할 것과 연방정부의 정보 시스템이 관련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즉각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사나 사이버안보국 시사도 이날 비상지침을 발표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취약성이 연방정부기관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긴급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연방정부기관은 10일 이내로 새 보안 패치를 즉각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NSA와 시사가 지적한 결함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윈도우 10과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의 최신 버전 2개에서 암호화 작업을 담당하는 파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SA는 이 결함을 통해 해커들이 윈도우에서 데이터 보안과 인증을 위한 디지털 인증서를 위조할 수 있으며 제 컴퓨터를 사용하듯 해킹을 통해 기밀 정보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NSA가 공개적으로 해킹 위험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라면서 보안 취약점이 북한 해커들에게 유출돼 해킹 공격이 유발된 사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WannaCry ransomware attacks was whe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xploited the fact that the Russian hacking group Shadow Brokers actually took a hold of this
북한 사이버 문제를 연구하는 매튜화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NSA가 과거 보안의 취약성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악성 사이버 조직에 대항하는 용도로 썼다가 이것이 유출되면서 북한 해킹 조직의 2017년 워너크라이 공격이 가능했던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튜화 연구원은 또 북한이 윈도우 운영체제에 대한 해킹으로 이미 수차례 용의선상에 올랐다며 북한의 해킹 공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Best advice is get the patch because it's very easy process and if not you're literally just sitting as a target waiting to get.
그러면서 보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북한 등의 해킹 조직에 그저 앉아서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스템 보안 담당 업체 젬프의 패트릭 워들 보안 담당 책임 연구원은 북한이 해킹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알려진 윈도우 운영체제뿐 아니라 애플의 맥 운영체제를 해킹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other hacking groups, more in the kind of arena of cybercrime that are indiscriminately targeting users, both Windows and Mac users.
워들 연구원은 업체들이 내놓는 가장 최신의 보안 패치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안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남포와 송림 등 북한 주요 석탄 항구의 움직임이 제재 이전 수준으로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국과 인접한 신의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관측됐습니다. 석탄이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차량 통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압록강을 사이로 중국 단둥과 맞닿아 있는 신의주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곳곳에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가 쌓인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BOA가 지난해 11월 28일과 10월 24일, 10월 5일 촬영돼 구글 어스에 공개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신우주 시내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석탄이 적재된 곳은 최소 5곳에 달했습니다. 가장 최신인 11월 위성사진에는 이들 야적장 중 한 곳에서 덤프트럭들이 화물칸에 실린 석탄을 쏟아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또 각기 다른 시점에 촬영된 위성사진마다 야적된 석탄의 양이 변화하는 모습이 관측돼 이 일대에서 최근 몇 개월간 석탄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석탄은 기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야적장과 선박이 바로 정박할 수 있는 항구 옆에도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난 2017년 6월 촬영된 위성사진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당시에는 석탄이 쌓인 곳이 한 곳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움직임으로 해석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출 상한선 규정에 맞춰 중국 정부가 북한 석탄의 전면적인 수입 금지를 발효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2018년에도 이어졌지만 지난해 10월부터는 석탄이 야적된 지점이 많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남포와 송림 등 주요 석탄 항구에서는 항구는 물론 주변 야적장에서도 석탄과 관련된 움직임이 활발한 것이 포착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신의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신의주에는 항구에 하얀 포대로 보이는 물체가 가득 실린 선박이 정박해 있었고 그 옆 항구에는 이 선박의 적재 혹은 하역 중인 포대들이 있었습니다. 또 모래 혹은 같은 색상의 광물이 선박에 실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모래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금수품입니다. 그 밖에 중국으로 넘어가기 위해 길게 늘어선 컨테이너 트럭들의 행렬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11월 사진에서는 컨테이너 트럭들이 다리 앞에 엉켜있는 모습이 관측됐는데 시내까지 이어진 차량들을 합치면 그 숫자만 최소 50여 대에 이릅니다. 이런 모습은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6년과 2017년에 자주 포착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근래 들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제재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6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이뤄지는 밀수 등 제재 회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Unless we're willing to go to a lot of effort and expense to shut down the Korea-China border and
북중 북러 접경 지역에서의 육로 차단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 한 제재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겁니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선임 자문관도 최근 BOA와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들이 북한과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 쪽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면 대북 제재는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일각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주일 미군과 일본의 전력을 일체화하는 미일 연합사령부의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됩니다. 미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여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은 14일 변화하는 영내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일 간 통합된 지휘작전 사령부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 선임 부소장은 현재 주일 미군과 자위대 간 협의는 존재하지만 연합작전을 일체화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50년대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창설된 한미연합사와 같은 상설기구 논의가 필연적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린 선임 부소장은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과제가 되겠지만 미일 연합사령부는 비용이 적게 들고 연합전력 간 상호 응용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허드슨 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미일 연합작전 통제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다카하시 스기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정책 시뮬레이션 실장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기존 미일,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후방기지로서의 일본 역할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로 인해 한반도와 일본은 단일 전장 지역 성격으로 전환됐지만 이 같은 위협이 반영되지 않는 영내 지휘 통제 구조는 대표 없는 과세 사례와 같다는 지적입니다.
Now we want to have the representation in Korean Peninsula situation. So we should, I'm asking. For USR to review the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 for truly trilateral.
다카시 실장은 일본의 우려를 한반도 전장 환경에 반영할 수 있는 지휘 통제 구조를 검토해 진정한 의미의 미한일 삼각 공조를 이끌어낼 것을 미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도 중국과 북한 모두 한반도를 넘어 직접 해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통합된 작전기구로서의 미일 연합사 창설은 시급히 현실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as to provide an operationally capable joint U.S. command element in Japan that is charged with working daily, continuously with Japanese counter.
미일이 일상적으로 합동 작전 계획과 전투 교리 개발 등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 조직이 영내 연합 전력이 일본과 한반도에서 오늘 밤에도 싸울 수 있는 대비 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셰일라 스미스 미국 외교협회 CFR 선임연구원은 이런 주장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We still don't talk openly about how much our ability to operat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ase of war depends on Japanese cooperation.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작전 능력이 일본의 협력에 기초한다는 점을 공개리에 말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먼저 이 역할에 대한 재인식을 한국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전략적 측면에서 미일 연합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한미 연합사와의 역학 관계와 한국의 반발이 변수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이란을 주요 위협으로 보고 있지만 두 나라의 위치를 아는 미국인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위협을 이해하기 위해 정확한 위치까지 알아야 할 필요성을 대다수 미국인은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이란은 미국의 위협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댄 코츠 전 국가정보국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과 이란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미국에 대한 4대 위협국으로 꼽았습니다.
As the big four, China, Russia, North Korea, and Iran.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 등 미국 언론들은 최근 이란과 북한 문제 악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나라에 대한 군사작전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올해 주요 도전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의 미국인은 두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모닝 컨설트와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주 미국 유권자 1,995명을 대상으로 세계 지도를 갖고 실험한 결과 이란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응답자는 28%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국가 이름을 뺀 뒤 이란의 위치를 물었는데 엉뚱한 나라를 지목한 응답자가 10명 중 7명을 넘었다는 겁니다. 모닝 컨설트는 보도자료에서 2년 전 실시한 북한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관이 당시 뉴욕타임스 신문의 의뢰로 미 유권자 1,746명에게 질문한 결과 지도에서 북한의 위치를 정확히 맞춘 응답자는 36%에 불과했습니다. ABC 방송 등 여러 매체는 이런 결과가 흥미롭다며 거리로 나가 직접 시민들에게 북한 등 여러 나라의 위치를 물었지만 역시 제대로 맞추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South or North Korea?
So maybe, maybe these two? North, South? I don't know.
So you're pretty far off.
Pretty far off, okay.
전문가들은 지리에 관한 지식이 전 세계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많은 미국인은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미 랜디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5일 VOA에 많은 미국인은 외부의 위협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의 정확한 위치까지 알아야 하느냐고 반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question is, do I have to know where a country is in order to understand its threat to the United States?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가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바로 이웃에 있다면 위치를 아는 미국인이 훨씬 많았겠지만 먼 거리에 있는 위협국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전에 미군이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위치까지 정확히 알아야 할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리학자인 하름 데 블레이시는 자신의 저서 왜 지리학이 중요한가에서 미국의 힘이 전 세계 국가들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서 미국은 정작 지리 문맹이 가장 높은 사회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리에 대한 지식은 고립주의와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미국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리학자인 알렉 머피, 오레곤 대학 교수도 과거 뉴욕타임스 신문에 시민들의 지리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건 국제 문제에 관해 대중의 여론을 우도하는 걸 견제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모닝컨설트는 2017년 조사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북한의 위치를 정확히 맞췄다며 이들은 무력보다 제재를 포함한 외교, 비군사적 해법을 찬성하는 경향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위치를 잘 모르는 응답자일수록 군사적 개입을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미 ABC 방송이 2017년 미국 시민들에게 질문한 동영상에서도 이런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Do you think the United States should consider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I would say yes.
And where exactly is North Korea?
I don't know. I'm horrible at geography.
Take a guess.
이 여성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 검토를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북한의 위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작전을 검토할 경우 주요 지지층인 교육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백인들이 적극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베넷 선임 연구원은 위협 관련 여론조사들을 보면 많은 미국인이 상대의 위치에 관계없이 테러 집단이나 불량 국가의 위협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위치를 모른다고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20년 1월 16일 미국에서 모든 종류의 술 제조를 금지하는 금주법이 발효됩니다. 이로 인해 술을 제조하던 양조시설과 모든 술병들이 파괴됩니다. 또 미국 내에서 술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물론 수출입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정작 금주법이 시행된 후 술을 밀주밀매하는 갱단이 활개를 쳤고 무자비한 살인극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 시카고 뒷골목의 황제 알카폰, 마피아 두목으로 유명한 알카포네가 밀주로 막대한 돈을 벌게 됩니다.
시카고, 시카고, a toddle in town.
또한 금주법의 시행으로 술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술 소비량은 금주법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법으로 통제한 무모한 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이 금주법은 결국 8년 후 수정헌법 제21조에 의해 폐지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주류에 관한 결정권은 연방수정헌법 21조에 따라 각 주 정부에 넘겨지게 됩니다. 1957년 1월 16일 20세기 최고의 클래식 음악 지휘자로 평가받는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사망합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출생인 토스카니니는 파르마 음악학교에서 첼로를 배워 1885년에 졸업하고 첼리스트로 활동하다 브라질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이 됩니다. 1886년 19살의 오페라단에 입단한 토스카니니는 브라질에서의 아이다 공연에 참가하게 됐는데 이때 연습 도중 지휘자와 악단 간의 불화로 공연 직전 지휘자가 갑작스럽게 사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급해진 오페라단에서 그를 대신해서 부지휘자가 지휘를 했으나 청중들로부터 심한 야유를 받았고 이어서 지휘봉을 잡은 합창 지휘자도 역시 쫓겨나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평소 지휘에 대해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소문이 나 있던 토스카니니에게 기회가 돌아왔고 다급해진 극장 측에서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지휘를 맡겼었는데 토스카니니는 지휘대에 올라가서 악보를 덮어버리고는 리허설 한 번 없이 성공적으로 지휘함으로써 일순간에 유명해집니다. 무솔리니의 파시즘을 피해 미국에 정착한 토스카니니는 이후 여생을 미국에서 보내면서